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명절. 하지만 요즘 20, 30대 젊은 세대들의 명절 부대기는 또 색다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하는 단골 질문들. 취업은 했냐, 결혼은 왜 안 하냐 이런 말 듣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 황금 연휴 내내 명절 대피소에서 보낸다고 해요. 이 좋은 명절이 무슨 재난도 아니고 명절 대피소라니 어르신들에겐 영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겠죠. 명절날 친척들의 안부 인사가 불편한 취준생들을 위해 주로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이 명절 대피소를 운영하는데 비상식량이란 명목으로 간식과 음료도 제공해주니 명절 연휴 서러운 혼밥의 외로움도 덜고 부족한 공부도 하고 여러모로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몇 년 새 인기가 높아지면서 결혼 재촉을 받는 미혼의 직장인들까지 명절 대피소로 몰리고 있다는데요. 전에 없던 이 명절 신풍속도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 하며 웃어 넘기다가 또 오죽하면 그렇겠나 싶어서 웃음 뒤끝이 왠지 씁쓸합니다. 9월 25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월 25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장은아의 고귀한 선물 전해드렸어요. 명절 연휴 친척들의 안부 인사가 불편한 20, 30대 취업 준비생들 또 미혼의 직장인들이 명절 대피소로 몰려든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덕담으로 건네는 이야기에도 상처받기 쉬운 요즘 젊은이들의 명절 신풍속도라고 할까요? 극한의 취업난 속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주눅들어 사는데 취업 준비는 잘 돼가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마땅히 드릴 답도 없는 질문들이 쏟아질 게 뻔한 가족 모임은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게 젊은이들의 생각인 건데요. 좀 안타깝긴 하네요. 혼밥이 대세라고는 해도 혼추, 혼설 그런 게 대세가 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젊은이들이 취업 풍년에 대박 터지는 그런 날이 와서 가족들 모임에도 당당히 가고 어르신들 덕담에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25일 화요일이에요.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치매와 당뇨, 고혈압의 관계 등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드릴 거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치과 치료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전신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먹고 살기에서는 음식과 비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조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1557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2세 남편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다른 이상한 행동은 전혀 없고 다만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대답도 못하고 단어구사도 못하고 인지능력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약은 복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 치매 초기이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증상으로 보면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혈관성 치매가 의심이 됩니다.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거는 그 말대로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등이 발생한 이후에 급격하게 인지기능이나 또는 운동기능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다른 이상한 행동은 전혀 없고
네.
말씀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대답도 못하고 단어 구사를 못하면서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런 뇌혈관 관련으로 발생한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기 치매를 의심해 볼 만한 그런 항목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7가지 방법이라고 소개되는 게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했는지 무슨 달인지 요일인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식사랑 관련되는 건데 밥을 먹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 깜빡. 요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다음에 성격이 괴팍해진다.
아.
신경질을 더 자주 부린다. 그냥 이건 네. 갱년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성향으로 바뀌는 전두엽 증후군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내 물건을 누가 갖고 간 게 아닌가.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데 놓고 이제 못 찾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스테토타입이라고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건데 책을 쌓아놓는다든지 신발 정리한다든지 병적으로 똑같은 일에 집착해서 옷 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예.
이게 점점 자기의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똑같이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대인 기피.
네.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안 만나려고 하고요. 공간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아주 심각한 알츠하이머 치매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람을 못 알아봐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누구신데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게 더 진행이 되면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말참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이 누군데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였는데 내가 누구고 내가 여기서 왜 있고 그걸 자체를 모르죠.
우리 집이라는 것도 그렇죠. 모르게 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진행이 되면 뇌 질환이 발생을 해서 입맛, 청각, 시각, 감각, 후각이 모든 게 다 저하되면서 뇌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7가지 중에 한두 가지 증상만 있어도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 7가지 중에 3가지 정도가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속된다고 하면은 가까운 보건소의 치매 진단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미니 치매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이게 설문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영상, MRI나 CT 같은 영상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 주신 분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치매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혈관성 치매가 의심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 이유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혈관이 계속 막히고 하는 것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네.
그 기억이 계단처럼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훅 떨어지고 훅 떨어집니다. 혈관성 치매는. 근데 보통 우리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네. 하는 그 영화에도 나왔던 정말 안타깝죠. 알츠하이머는 정말 머릿속의 기능이 점점 지워져서 본인이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잃어가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인지를 몰라요. 그냥 생명체로만 남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뇌가 더 이상 지적 능력이랑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을 갖는 활동을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알츠하이머가 더 혈관성 치매보다 많지만
네.
알츠하이머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계속 진행될 겁니다.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가족에서도 많이 느끼실 텐데
네.
그 집에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15년, 20년 거의 다 수명대로 다 살아서 오는 경우 마지막에 알츠하이머를 겪는 거를 가족들이 반려동물 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더라고요.
인간이 생명이 연장은 됐지만 인간 존엄성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도 더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의학적인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치매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무거운데 지금 그 남편분이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치매 약이 어떤 건가요?
우선은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그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예.
또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또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항혈전제 또는 뇌기능 보호제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절되기 하는 약제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는 치매를 완치해서 정상적인 그런 지적 능력을 갖거나 기억을 돌리는 약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빨리 그런 약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치매 관련해서 9312번 쓰시는 분도 질문을 주셨어요.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병이 치매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주무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20시간씩 주무시는 것도 치매 환자의 증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보면은 그게 태어날 때는 어르신으로 태어나서 아이 상태로 돼서 가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철학적인 부분이 결국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
네.
말도 못하고 지적 능력도 다시 발전되지 않은 상태로. 즉 20시간 자는 거는 보통 신생아나 영유아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렇죠. 상태잖아요. 그것처럼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알츠하이머를 갖고 계시면서 일부 혈관성 치매가 동반된 경우로 생각이 되거든요.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되신 분들은 하루에 20시간씩 주무십니다.
그러면 치매와 함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도 앓고 계신다고 하는데 연관이 있는 거네요.
사실 예전에는 혈관성 치매는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는 알츠하이머다 했는데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신경과 전문의 네베카 고테스만 박사, 제가 이분이 쓰신 그 논문을 읽어봤는데 정말 잘 썼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중년에 40대, 50대에 비만, 흡연,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등 혈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혈관에 관련된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위험 요인이 가진 분들이 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올라간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네.
즉 우리가 미국 사회가 60, 70년대에 호황을 하면서 정말 비만 환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미국의 알츠하이머 환자가 500만 명 이상. 65세 이상에 더. 즉 미국의 황금기를 살았던 그
네.
잠재적 당뇨 비만 환자분들에서 베타아밀로이드 물질이 많이 발견되는 걸 보면 결국 이런 비만이라든지 산업화가 주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를 잘 관리하면서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뇌졸중 같은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는 게 치매 예방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혈관성 치매에 대한 부분이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뇌졸중도 많고 심근경색도 많이 늘어나서 특히 미니 뇌졸중을 경험하신 분들은
네.
나중에 뇌졸중이 없는 분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가 될 가능성이 5배 또는 9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뇌졸중 또는 작은 뇌졸중과 관련되는 이런 혈관성 치매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등을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관리를 위해서 뭐 식이습관 조절 또 운동 많이 강조가 되는데 이게 쭉 놓고 보면 치매 위험을 예방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고테스만 박사 연구의 끝이 이렇게 써 있어요. 허리가 1인치가 늘어나면 치매 확률이 10% 든다. 그래서 30, 40대부터 만성질환이 있고 없건 간에 이런 중심성 비만을 막는 것이 즉 생활습관병을 조절을 잘하는 것이 치매 위험에 치매가 발병하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의 질문 내용 토대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닥터유의 퀴즈 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두 글자로 된 질환이죠. 알츠하이머성이라고 해서 이 뇌의 지우개처럼 지워지는 그런 것부터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혈관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젊을 때부터 예방이 필요한 이 두 글자로 된 질환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오늘 정답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좋지.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옥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김동규, 에스더가 함께 불렀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싶은 게 있어 그대 나의 어디가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치아 그리고 구강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치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걸 자꾸 물어봐서 당황한 경험 청취자분들 중에도 있으실 겁니다.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난데없이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의아했다라는 경험들 하셨을 텐데 대체 왜 그런 건지 정말 궁금했지만 그냥 묻지 못하고 지나치셨다면 오늘 그 궁금증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치과에서 왜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 거죠?
네. 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하고 연관돼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아가 인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아 치료 중이나 치료 후 결과에 환자가 앓고 있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합병증 역시 유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치과 치료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질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대표적인 뭐 고혈압, 당뇨병뿐만 아니라요. 네. 간 질환, 갑상선 장애가 있는지, 심장 질환 여부, 만성 심부전증이 있는지, 네. 폐질환, 골다공증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총 8가지 질환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먼저 간 질환의 경우에는 치과 치료 받기 전에 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간 질환 환자의 경우 사전에 꼭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발치, 임플란트 수술, 잇몸 수술 등의 출혈성 치과 치료 후 지혈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생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2차 감염의 예방 때문입니다.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들에게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출혈 위험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치과 치료를 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뭐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치아의 동요도가 심해져서요. 정출한다고 하죠. 치아가 솟습니다. 솟다 보면 그 치아만 대합치하고 먼저 닿아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떤 다르게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발치를 해야만 하는데요. 네. 간질환이 있는 경우 백혈구나 혈소판의 수가 감소되어 지혈이 잘 안 돼서 고생하실 수 있고요. 또 창상 치유가 더디게 일어나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환자들보다 좀 더 확실하고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평소에 약을 드실 때도 많은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혹시 치과 관련 그 치과 치료를 하는 약물 중에서 간질환자가 조심해야 되는 약이 따로 있나요?
네.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후에 상처 치유를 돕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약들이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인데요. 그중에서 항생제 중에서는 앰피실린이나 테트라사이클린 제제는 간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고요. 페니실린 또는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약제를 대신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소염 진통제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약제는 역시 간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피하시고요. 이부프로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간 질환자의 경우 치과 치료를 피하라고 하니까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급성이나 아니면 활동성 간 질환이 아닌 뭐 만성 간염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만성 간염성 환자 중에서도 황달 복수 거미 모반 등의 환자가 아니라면 간단한 치과 치료나 뭐 일반적인 크라운 치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등의 침습적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라면 소화기 내과 전문의하고 한번 상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신장질환으로 넘어가 보자면 치과 치료 전에 신장질환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이유는 뭐죠?
만성 심부전증은 장기간 동안 이제 점차적으로 신장의 조직을 파괴하면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따라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만성 심부전 상태로 치아나 잇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에 내원하십니다.
네.
약물을 복용하거나 식이요법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기 환자의 경우도 있고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도 있을 거고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장이식수술이 예정된 환자가 이식수술 전에 입안에 감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식수술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드시기 때문에요. 이때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장질환자는 치과치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식이요법이나 약물치료 같이 초기 환자의 경우는 치과치료 경우에 정상인들에 비해서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출혈 경향 정도는 출혈을 동반하는 대부분의 치과 치료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는다. 그런 경우는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투석 당일에는 환자의 투석을 원활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항응고제를 쓴 그 투석 당일 날에는 발치 등 출혈이 될 수 있는 치과 치료는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날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석 다음 날.
네.
그리고 만약 환자가 신장 이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구강 내 임상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철저히 해서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사랑니 주위의 염증, 치아뿌리의 염증 등 이식수술 후 감염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병소는 그 전에 미리 제거하고 이식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의점이 필요한가요?
치과에 내원하는 전신질환 환자 중에서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분의 빈도는 고혈압, 당뇨병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전신질환에 비해서 치과 치료 중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높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출혈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드물게는 사망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치과치료 전에 반드시 심장내과 주치의에게 치과치료를 해도 되는지 예방적 항생제 복용 필요성 및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시간에 몇 번 다루긴 했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치과 치료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스트레스에 취약한 당뇨 환자는 통증으로 고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치료 시간이 지연되면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식사 후 2시간 후에 혈당이 200 이상이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응급치료만 해야 하고요. 내과적 치료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잇몸 치후의 지연, 감염, 저혈당증, 과혈당증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아침 식사 후 오전에 치료받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네.
치료 중 스트레스를 줄이고 광범위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약물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복용하시는 일부 약물에서 발치 또는 임플란트 수술 후에 뼈에 괴사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약을 투여받는 방법 또 얼마나 복용했는지 등이 약물성 턱뼈 괴사와 연관이 있으므로 주치의 선생님에게 뭐 약을 먹는지 주사를 맞는지 아니면 뭐 3년 동안 드셨는지 뭐 6개월 이내로 드셨는지 등을 꼼꼼히 얘기해 주시는 게 치료 방법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의외로 생각이 되는 게 갑상선 질환인데 치과 치료 받을 때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이유는 뭐죠?
조절되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경우 감염, 외상, 외과 시술, 스트레스 등의 급성 발작을 촉진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취 시에도 혈관 수축제에 매우 민감함으로 주의가 필요로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천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천식 발작만 없으면 일반적인 치과 치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시에 분무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발작이 있었을 때 그 분무제를 통해서
네.
천식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조치와 함께 치과 치료를 짧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8가지 전신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치과에서 이런 모든 질환 여부를 다 확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질환을 평소에 앓고 계시다면 스스로 밝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고려대 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338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전영록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바르게 먹고 살기. 매주 화요일에는 제대로 알고 먹자는 뜻에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네.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라면서 풍성한 명절의 대명사였는데 언제부턴지는 이제 추석이 되면 아 명절 음식 때문에 살이 또 찌겠구나 네.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식과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고 하는데 네. 말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실제 가을에 살이 좀 찌나요?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거치면서 살이 점점 찝니다.
점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겨울쯤 되면은 아마 최고조에 올라가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우리는 천고마비라는 시가 사실은 뭐 말이 살찐다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천고마비의 말이 살찌는 거는 이 처음에 이 시를 지은 이 두시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사실 이 중국의 북쪽에서 흉노족들이 이제 거긴 추운 동네니까 네.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제 이 산족들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네.
가을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름서부터 말에게 막 많이 먹여서 말에게 기운을 내게 해서 이제 그래서 말이 살찐다는 그런 얘기였대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시가 유명해지면서 네. 사람들이 천고마비 그래서 아 말이 살찌니까 아 가을은 원래 살이 찌는 계절이니까 사람도 살이 찌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인들 대상으로 통계를 조사해서 본 거 그 나온 논문에 보면은
네.
보통 미국인들의 경우는 한 이 5월 6월쯤이 이제 소위 영양 섭취가 가장 낮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식사량이 늘어가지고 한 11월쯤 보통 최대가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평균적인 거지만
예.
그리고 오히려 활동량은 이제 한 6월 말 7월 초쯤이 이제 제일 많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운 여름이 되면 이제 덜
줄죠.
움직이기
네.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12월, 1월 한겨울에 이제 활동량이 제일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영양 섭취는 많아지고 활동량은 적어지니까 몸무게가 늘어나는 그 계절인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아는 얘기겠지만 많이 네. 먹고 덜 움직이니까 살이 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원리가 사실은 그거죠.
그렇죠. 네.
뭐 제가 어렸을 때 그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길버트 그레이프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살이 찌신 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저기 남편이 자살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TV 앞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먹기만 해서 이제 살이 찌는데 아마 그 제가 알기로 아카데미 배우 중에서 가장 그 살이
많이 찐,
네. 살이 많이 찐 배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뭐 사람마다 특별한 체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네. 기본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과하게 섭취하면 뭐 누구나 다 살은 찌죠.
그렇죠.
예전에 그 개그맨 김영곤 씨가 어떻게 살이 찔 수 있습니까? 누가 질문을 했더니 먹다 지쳐 자고. 자다 지쳐서 깨면 또 먹고 그러면 살찐다. 그런 말을 하셨던 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먹어서 흡수하는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으면 기본적으로 생물들은 다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 뭐 정신적인 것도 있고 생활습관도
그렇죠.
있고 최근에는 뭐 장내 미생물의 영향도 있다. 뭐 기초대사량이 사람의 차이 있다. 호르몬 작용 이런 그 요인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제 먹는 것과 그리고 움직이는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왜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근육을 키워서 내가 기초 대사량을 높이면 그러면 네. 살이 잘 빠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내가 먹는 거를 참기 힘드니까
운동을 대신, 많이
네, 운동을 많이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네. 운동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면요.
네.
그 마라톤 선수 정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살찐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그 마라톤 선수들이 하루에 한 50km를 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근육 운동할 때마다 이 소위 말해서 ATP가 소모되니까 이제
네.
그 뭐 기초 대사량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게 한참 운동을 해봐야 뭐 밥 한 공기 칼로리 정도밖에
맞아요.
소모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가 살 빼는 걸 다이어트라고 한국에서는 부르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식이요법이거든요.
식이요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먹는 양을 조절하는 거고요. 네. 사실 근데 또 먹는 거에도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율, 그래서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면은 살이 잘 안 찌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성분에 이제 어떤 성분이 많이 들었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뭐 같이 먹으면 좀 도움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걸 자꾸 이제 음식 궁합 같은 걸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그런 설명을 계속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식이섬유랑 무슨 지방을 같이 먹으면은 지방의 흡수가 이제 좀 덜 되니까 이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뭐 이제 그 칼로리 소비하는 거에는 이제 운동도 뭐 유산소 운동이냐 무산소 운동이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전히 과하게 먹어서 살이 찌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싶으시면 먹는 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다이어트의 목표를 삼을 때 적정한 체중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진행을
네.
하잖아요.
네.
적정 체중이라는 게 어떤 정도인가요?
그거를 이제 과학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체질량 지수 BMI라는 걸 네. 계산하는데요. 이 BMI가 이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키도 이제 미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가 180이면 1.8로 이렇게 두 번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5가 넘어가면 이제 과체중이고 30이 넘어가면 비만인데 한국에서는 좀 약간 엄격하게 해가지고 한국은 23이 넘어가면 과체중이고 25가 넘어가면 뭐 저기 비만 그리고 30이 넘어가면 고도비만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네.
이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 BMI가 25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25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먹는 걸 조금 줄이거나 운동을 조금 하신다고 쉽게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인 기준도 25가 되는 거는 이제 그게 넘어가야지 이제 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5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건강한 이 바디 쉐입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냥 몸무게와 키만 가지고 하는 건 사실 복부 비만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과 관련해서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 다이어트
네.
방법이 또 한동안 유행을 많이 했는데
네.
이 방법은 어떤가요?
사실 이 저탄고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사실 요 전 버전이 하나 있어요. 저탄고지의 전 버전이 황제 다이어트라는 게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고기만 계속
그렇죠.
먹고 하는
식으로요. 탄수화물 섭취 줄이고 고기만 먹는 거. 근데 원래 살이 찐다는 건 이제 이 영양 성분을 과하게 먹고 그리고 이 남는 걸 이제 몸속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장하는 물질이 이제 글리코겐이랑 지방이라는 건데 이제 단백질은 이게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이게 그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살이 찌지 않는다. 황제 다이어트라는 건데 결국은 중요한 건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다는 그 다이어트를 할 때도 사실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엄격하게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을 근데 너무 줄이면은 사실은 혈당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케톤체라는 게 이렇게 약간 과잉 생성돼가지고
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기만 먹는다는 건 사실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도 고기 섭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물들을 뭐 굉장히 그 좀 험한 환경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험하다기보다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공장식으로 키운다. 막
대량
이렇게
생산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거보다 더 늘어나면 사실 환경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힘든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에도 그렇고 환경에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사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살은 어떻게 빼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명절 같은 때 뭐 이렇게 즐거운 날 살 빼야 된다고 사실 아무것도 안 먹거나 뭐 그러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것도 우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먹는 양을 뭐 줄이시는 게 일단 기본이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렇게 과하게 살이 찐 게 아니라면은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훨씬 더 이렇게 균형 잡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에서 사람들이 관과하는 게 이 주로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 숫자를 많이 보시는데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그래서 사실은 살이 뭐 찌지 않은 사람도 사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더 신경 쓰시는 것들이 어쩌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건강을 위해서는 뭐 보통 우리가 고른 영양, 적당한 영양,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네. 조금 적게 먹고 골고루 먹고 좀 더 움직이고 네. 그거 이외의 답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성들이 아마 이 몸무게에 더 많이 집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같은 몸무게여도 정말 다르게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숫자에 집착하시기보다는 명절에 음식 맛있는 걸 조금 적게 드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신다면 아마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음식과 비만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어요.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0554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이에요. 김현식의 노래입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닥터유의 퀴즈 정답은 치매입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해피머니 상품권,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한영의 누구 없소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